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8면에 있는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라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뽑는다면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요. 셋째는 기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경건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선민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버리고 많았죠. 왜 이들이 멸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에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지켜온 예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제 이 말은 예배당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시온 성전 거기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너희가 사마리아인인 너희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 드렸던 첫 예배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드린 그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들 자신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은 아벨 자신을 기뻐 받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곳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요,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라고도 말할 만큼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없이 해버리기 위한, 진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통 중에서 이 심판이라는, 멸망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고통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앞에서 형제 자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훼파되는 것을 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불순종하다가,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을 땅을 치며 후회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요,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그냥 먼저 회개하고 봅니다. 하나님,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혹여나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지라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속에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긍심,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심판을 당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자부심, 긍지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였던,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지 못했던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예배했던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50년 만에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제발 나만 바라보아라, 제발 나만 의지하여라,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단다. 나만이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나만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어. 제발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고난 중에서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 나의 교만,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 중에서 성도가 택하고 행할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5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꿈꾸었을까요?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과 저녁 상번제로 드리고요. 상번제도 드리고요. 또한 그들은 이 무너진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요,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5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그 기초가 놓여지고 세워지는 것을 보면 감격스러워야 하잖아요. 왜 대성통곡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들이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였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 새롭게 지어지는 이 성전이, 성전 지대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그 크고 화려했던, 그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렇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까?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다른 이들은 바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볼 때 환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의 함성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요,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바벨론 포도 생활을 하면서 그토록 꿈꾸었던 그 성전, 그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함성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그들이 그토록 꿈꾸고 바랬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토록 사모하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예배의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의 평생 늘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언제 끝날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더욱더 예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조 1항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을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핵심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마땅히 드려야 하는 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배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자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입니다. 신앙 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불의 전차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영화죠. 이 영화의 주인공 에릭 리들은요,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의 영국 대표로 이 100m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였는데요. 유력한 100m 금메달 후보였다고 합니다.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을 딸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갑자기 그 경기를 포기합니다. 경기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경기가 주일날 잡혀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는 경기 출전 자체를 포기하고 주일날 경기장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 영국이 난리가 났죠. 그 언론들에서 이 에릭 리들을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 이런 비난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그의 주종목이 아닌 400m에 나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100m랑 400m는 종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는 그 경기에서 400m 결승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을 하였습니다. 금메달을 땄다는 것이죠. 경기 후 우승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 에릭 리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200m까지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 달렸고 그 후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최선을 다해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 출전하는 400m 경주에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하고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에릭 리들과 같이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예배의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지고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전히 이들의 삶은 이전의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다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전만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자라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할지라도 예배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절로 은혜와 감격이 생겨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외형일 뿐입니다. 건물일 뿐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로는 내 자신이, 나 자신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비하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좋은 시설, 좋은 음향 시스템, 좋은 환경, 좋은 악기, 좋은 냉난방 시스템, 아주 멋진 교회들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멋진 시설과 좋은 건물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저절로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하고 나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저절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배만 드리면 내 생각이 새로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요. 일단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고요.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을 드려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로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얼마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곳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삼아던 성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에스라라는 학자 에스라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성전만 있으면 다 되었다면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에게 학자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먼저는 말씀을 연구하고요. 자신이 연구하고 또 자신이 그 말씀을 준행하고 또 그거 자신이 지키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행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에스라에게? 바벨론에 있는 이 에스라에게, 왕에게 신임받는 이 에스라에게 왜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마음을 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성전이 건축된 지 58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소원했던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예전의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 에스라를 부르시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온전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엄청난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한마디로 왕의 최측근,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이 에스라가 왕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의 신뢰를 받고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신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과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상사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들이 또 많다는 것이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적당히 아부하고, 죄송합니다, 아첨하고 뇌물을 주고 세상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익숙한,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 이 익숙하다는 말은요, 빠르다, 민첩하다, 능숙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익숙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즉,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이 학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잘 알고 있어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 익숙하고 능숙하고 빠르고 재빠르다, 민첩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스라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학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재빠른 사람, 민첩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알아야 할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우리의 지식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즉시 재빠르게 민첩하게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처럼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심을 믿으십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이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프레시라고 하죠, 이 랜턴, 밝은 휴대용 랜턴이 없어서 등불을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등불이 지금처럼 뭐 엄청나게 밝은 게 아니니까요. 그냥 앞에만 보이는 수준입니다, 불이. 그래서 밤길을 걸어갈 때는 발 앞이 잘 안 보니까 발 앞을 등불로 비추어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등불로 내 발 앞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어두운 밤길을 넘어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고 올바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밝히 비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발앞을 비추는 등불이요, 내 인생의 어두운 길을 비추는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 동족, 내 백성들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나와 우리 민족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읽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학자 이스라, 이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 이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놓치면 우리의 인생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멸시키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세워가셔야 돼요. 이 거친 세파가 몰려오더라도, 위기가 몰려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 다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의 의지와 결단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이 에스라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 익숙하게 재빠르게 행하심으로 연약한 우리의 인생,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